안녕하십니까. SOSTV 시사와 뉴스를 진행하는 강영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본 방송 SOSTV의 시사와 뉴스는 다른 뉴스 시간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와 시사들을 조명해보는 특별한 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사와 뉴스 시간에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와 사건과 시사에 생애의 빛 선교센터의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과 강명수 편집부장의 성경적인 해설을 곁들여 들려드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뉴스를 접해야 하며 또 뉴스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뉴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을 넓혀주고 또한 뉴스를 통해 영적 교훈을 배우게 하는 흥미있는 시사와 뉴스 시간.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사와 뉴스 시간에는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보도하는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간추린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방 해저에서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선박과 차량, 건물이 역류하는 바닷물에 휩쓸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일본 경찰청의 공식 집계로 2만 4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마을이 4개나 없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무서운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은 25조 엔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라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쓰나미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만 배에 달하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의 지축이 이동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구 물리학 화산 연구소에서는 조사 결과 이번 일본 대지진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이상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일본 본토의 지반이 2.4m 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죠. 네, 바로 쓰나미 인접 지역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죠.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죠? 지금까지 4호기까지 폭발했는데 이것은 거의 재앙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지진 진앙지 주변에 있던 원전이 자동 정지됨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끊어져서 원자로 핵 연료를 냉각시키는 일에 실패하자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가 폭발하여서 방사선 비상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하고 정말 경악하게 하는 정말 대재앙적인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본 대지진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에게 일본 지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님.
예.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해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난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과연 징조인가 아니면 그저 잠시 지나가는 재난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런 재난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지금 우리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다른 곳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과 쓰나미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 끝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인가 아니면 하나의 재난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우리는 성경어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쓰나미는 징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진이 재난이 징조가 되는 조건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지진과 쓰나미, 재난이 일어나는 때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것은 재난이지만 징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끝이 아니었고 아직 예수께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때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끝이고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두 가지의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의 환란입니다. 또한 일곱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난을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징조라고 아무 재난이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그 재난의 크기와 빈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재난이 말세에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잉태된 여인의 해산고통이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는 고통이 적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통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죠. 또 고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세상 끝에 재난이 징조로서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적다가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주기가 점점점 짧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 대지진을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의 지난해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재난의 추이를 봐야 돼요. 얼마나 큰 재난들이 얼마나 짧은 주기로 일어났는지를 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아, 이 재난은 징조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각심을 주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그런 징조라는 말씀이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강병우 목사님의 해설과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왜 그저 천연재해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는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될까요?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일본 이 재해의 깊은 가슴에 아픔을 같이 느끼고 정말 동정심과 정말 도와주고 싶은 깊은 마음에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재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사건,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말씀을 섞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 이 세상에 항상 난리가 있었죠.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또 큰 재난들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하신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 여러분 전쟁이 점점 빈번하고 또 국가와 서로 민족 간에 상쟁하는 그런 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런데 언제부터 자 보세요.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 원어에 있는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번역했는데 그냥 기근과 지진이 아니고 기근과 온역과 온역은 무엇입니까? Pestilence 그것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어떻게 어디에 in diverse places 첫 번째 말씀처럼 처처에 다시 말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무슨 재난의 시작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뒤에 재난은 바로 짐승의 표의 환란 재난입니다. 마지막 시련의 때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때에 무슨 때에 저초에 동시에 많은 여러 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동시에 막 터지는 이러한 때 어떤 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런 징조가 보는 이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말해서 그때 이 세상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재난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참 엄청난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또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아 이것은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지금은 참으로 심각한 시대다. 라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통계에 보면은 그 지난 20년부터 30년에 있던 그 지진의 그 빈도와 또 최근 8년에 있던 그 지진의 빈도를 보면 최근으로 이렇게 올수록 점점 더 지진과 여러 재난의 그 빈도가 아주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끝이 가까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 침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은 가장 큰 규모의 지축 이동을 초래했죠. 지난번에 일어난 칠레 지진으로는 지구의 지축이 5cm가량 이동했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때는 7cm가 이동했고요. 이렇게 자전축이 이동함에 따라서 지구 자전시간이 1000만분의 16초가량 짧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정말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또한 일본 지진은 한국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5cm 정도 태평양 쪽으로 이동했고 동해안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3cm 정도로 또 진원지와 거리가 먼 서해안 지역은 1cm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한국도 막 이렇게 지축 이동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지금 원 위치로 환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마 이 지축 이동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일본 지진에 대해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더 어떤 특별히 어떤 해설을 첨가하고 싶은지 의견을 좀 조금 더 첨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사실 일본에서 일어난 이 재난, 지진과 쓰나미는 가장 그 크기로 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과 쓰나미도 컸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 그것이 일어났던 장소가 달랐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에서 생긴 것은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혹시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받쳐지고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빛에서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함께 경험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큰 깨우침을 받고 또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혹시 일본 지진에 대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설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세계 어느 도처에서나 요즘에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신문의 기사와 또한 각종 그 TV 방송들, 라디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이번에도 특별히 온 세상에 팽배하게 퍼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정부가 보고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데 너무 지나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보고하면 사람들이 패닉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손실과 또한 이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 있는 그 만의 그 BP의 그 오일 그 기름 유출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때 얼마 이후에 이제 BP와 또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기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그런 박테리아가 와서 전부 다 잡아먹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행 오십시오. 또 놀러 오십시오. 수영하러 오십시오. 조개를 잡으십시오. 새우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새끼 돌고래가 자꾸 죽어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서 왜 그런가 하고 한 대학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그 유출된 기름의 90% 이상이 아직도 그 바다 밑바닥에 그냥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 그 일본의 원전 사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면 플루토늄은 우리 인간의 인체에 그 해를 끼친 독극물 가운데서 가장 큰 독극물 중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알파선은 정말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데 여러분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가까이 있는 태평양에서 말이죠. 지금 이 정상치 수준보다 만 배 이상의 이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의 말씀만 신뢰하고 어떤 인간의 얘기보다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 뼈저리게 느끼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런 지진과 이런 재난을 볼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얻으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번 지구의 이 지진에 판대를 좀 보면은 이 지구에는 지진 판대가 네 개가 있는데 유라시아 판과 북미 판과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있죠. 그런데 이번 지진은 태평양 판과 북미 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지진이라고 하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지진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지진 바로 전에 여러 가지 현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 전조 현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느낀 지진 전조 현상을 보면은 첫 번째 땅이 울린다. 혹은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또 어류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지난 1995년대 지진 바로 전에는 심해에서만 사는 상어와 다른 어종들이 100년 만에 잡히는 일도 있었고 또 민물고기인 메기가 바다에서 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일본에서 전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또 새와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서 도망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거나 또 지하수나 우물물이 넘치거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요. 또 우물물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더위가 계속되고 또 갑자기 전자기기나 또 그런 것들이 소음을 내거나 또는 방해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진의 전조 현상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들도 이번 일본 지진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마치 그 노아의 때에 방주가 닫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왜 배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 지진의 전조 현상은 정말 동물들이 홍수가 오기 전에 배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아니겠는가 제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쓰나미가 왔죠. 쓰나미의 위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방파제를 높이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자만을 했죠. 그래서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를 10m가량 높게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온 쓰나미는 높이가 15m 이상이 되었어요. 거의 20m에서 25m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있는데요. 이 쓰나미의 파도는 시속 720km의 속도로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쓰나미의 이 파괴력은 파도 높이가 10m고 길이가 3.2km 수준에서 수백 대의 탱크가 달려든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위력을 지녔다고 플로리다주 주립대 필립 플로리치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많은 사망자도 일어났고 또 많은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지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원전 폭발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그 최고치에 해당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물웅덩이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잡초에서도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 원전 일대는 아주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 향후 수십 년간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1원전 북서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그 잡초를 분석해 본 결과 1kg당 287만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29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잡초에서 검출된 세슘 양을 보면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플루토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 플루토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악마의 재라고 부른다 그래요. 세슘 137번은 죽음의 재라고 하는데 플루토늄은 악마의 재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 그 방사능 중에서 가장 그 강한 플루토늄이 얼마나 강한 독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플루토늄 같은 것은 우라늄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 방사능 물질이 생성된 것이지요. 이 원전에서 생성돼서 만든 것이 사실 플루토늄입니다. 그래서 네.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이제 봉을 만들어서 하면 참 이것은 그래서 이 일본 이번에 터진 그 원전이 플루토늄을 많이 사용해서 만든 원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플루토늄의 굉장히 그 독극물 성질이 이제 공기로 날아가고 또 폐수물에 이제 떠내려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아마 가장 독극물이라고 그렇게 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사실 지구가 돌면서 그 도는 기류에 의해서 한국과 중국은 오지 않고 이제 미국 쪽을 향해서 태평양 쪽으로 이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전국에서 사실 이 일본 원전에서부터 날라온 그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치사량이 아니고 아주 극미한 소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체 해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전에 문제가 크게 터진다, 그럴 때는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체르노빌 그 원전 사건 때의 책임자였던 그 박사가 최근에 말하기를 사실 그때의 서쪽에 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까지도 그것이 전위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도 갔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도 분명히 갔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강원도 같은 데도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깨어나서 우리가 품성을, 마지막 시대와 환난과 예수의 오심을 위한 품성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하고 펜실베니아 그 수돗물에서도 방사능이 섞여 나온다고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또 미국 동부 쪽으로 그 방사능의 낙진이 공기에 섞여서 온다는 그런 좀 두려운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개발 기구가 분석해본 결과 플루토늄 238, 239, 240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토양에서 아주 다량이 검출됐다 그러는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루토늄은 최악의 방사성 물질로 죽음의 제로 불린다고 하고요. 그 세슘 137보다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이 관계 당국은, 일본 관계 당국은 지난 14일 3호기 수소 폭발 과정에서 핵 연료봉이 녹으면서 액체 플루토늄이 손상된 그 용기 구멍을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본의 그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곳곳에서 검출된 이 플루토늄에 대해서 이 문제의 플루토늄이 원전 내 연료봉으로부터 나온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비롯해서 한국 12곳에서도 그 요드와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방사선이 원래는 그 편서풍을 타면 한국에 그 30일이나 4월 1일 정도에 이르를 것이라고 한국 국민도 굉장히 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사선이 어느새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10일 만에 한국으로 아주 왔습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그 미국 빗물의 방사선 수치도 상승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사추세츠와 그 펜실베니아 주에 최근 내린 빗물을 이렇게 검사해 봤더니 방사선 수치가 평소보다 상승했다고 27일 날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KINS의 이동명 방사능 탐지 분석 실장은 방사선 제논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로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물질의 일부가 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후에 높은 위도 지방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시베리아를 거쳐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기상청과 KINS 등에서는 편서풍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곧바로 한반도로 날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밝혔었고 좀 느긋한 여유 있는 태도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서풍을 타고 중위도 지방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 3주 걸린다고 예상을 했고요. 한국에는 이제 31일이나 다음 달 1일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만은 예상 밖으로 10일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 방사선이 한국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사능이 전국 전역에 바람을 타고 다 섞여서 돌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미국 전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재앙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1945년도에 그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원폭 투하를 생각하면서 그때 떨어진 원자폭탄에 사용됐던 플루토늄이 검출됐다니 너무 무섭다면서 플루토늄의 토양이 오염되면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 두려움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 러시아 과학협회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의 50km 이내의 지역이 플루토늄 오염으로 영원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의 그 체르노빌 원전이 그때 폭파했을 때 그 원전이 완전 해체되는데도 100년 정도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방사능이 정말 온 지구를 돌고 벌써 미국에도 오고 한국 전역을 돌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방사능에 대해서 어떤 주의점을 가져야 되는지 방사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한번 우리 잠깐 들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네,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간 핵의 두려움을 우리 모두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방사성 원소는 아이오딘과 세슘인데요. 최근 들어서 원전 부지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이 검출되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은 방사성 아이오딘, 우리들이 요드라고 부르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드의 원소 기호는 알파벳 I고요. 원자 번호는 53입니다. 요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이기도 하고요.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초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상온에서는 검푸른 고체 상태로 보이지만 기체로 승화하면 아름다운 보라색을 띄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방사성 요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증기로 만들고 증기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되는 것이 우라늄의 핵 분열이죠. 이 핵 분열 과정에서 대략 30개 이상의 생성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방사성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체가 실내 온도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를 되는 것을 승화, 영어로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예로서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이 또한 아이오딘 또는 요오드입니다. 그런데 원전 폭발로 생산된 이 요오드는 붕괴하면서 베타 입자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이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베타선이 세포에 침투하면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요오드를 필요로 하지만 불행히도 안정한 요오드와 해로운 요오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해로운 요오드가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요오드가 포함된 화학물질 요오드화 칼륨을 해독제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할까요? 이웃에 먼저 경보가 발령됐음을 알리고 노약자를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신 다음 보호 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운물과 장독 뚜껑을 덮고 음식물은 비닐 포장하거나 뚜껑을 덮도록 합니다. 대피 주민들은 문을 꼭 닫고 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옷을 완전히 입으시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신속히 방독면을 착용하신 후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가능한 밀폐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실내에서는 문틈을 막고 통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 대피 시설이 없으신 분은 건물 상층이나 산 정상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오염 환자는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피부는 비눗물로 닦아줍니다. 인근의 지하 대피로 긴급 대피하시고 대피소가 없으실 경우에는 웅덩이나 하수구를 이용합니다. 평지에서는요,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시는데요. 눈과 귀는 막으시고 입은 벌리고 팔꿈치와 발끝을 이용해서 배를 땅에서 뗍니다. 건물 내에서는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시는데요. 가급적 책상이나 방어물을 이용합니다. 오염 피부는 잘 털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지금까지 시사뉴스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사능들이 그 공기에 돌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유의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사능에 그 노출이 될 때 아주 작은 양이라도 임신부가 노출되면 참 위험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 기형아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방사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방사능과 또 일본 지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강명수 편집부장의 의견과 해설을 좀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가 일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방사능 물질에서 일어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자라고 하죠. 인간은 유전자, 세포를 지나 유전자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기초물질은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인간에게 일어날 일들, 또 동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들, 씨앗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들, 이런 최소물질에 들어가서 창조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자력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라늄이라는 그 분자를 지나서 원자까지 접근해서 그 원자 속에 있는 핵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말이죠. 물론 그 결과가 인간의 문명에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다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재앙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심도 있게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강명근 목사님의 해설을 한 번 더 곁들여 드릴까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그 일본의 대지진과 특히 원전 사고를 보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말이죠. 네.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재출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은 너무나 범죄와 악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땅을 황폐케 하고 특별히 원자탄을 만들고 방사능 물질을 만들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것이나 아니면 원자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은 수백 년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황폐케 또 한참 동안 저장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땅을 태우시고 녹여버리시고 또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해서 이 세상을 천년기 동안 황폐하게 놓아두신다. 내버려두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있습니다. 네. 얼마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것을 사람들이 불어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때가 곧 다가온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더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지진과 지진으로 인한 또 원전 폭발로 인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이 세상을 멸망케 하실 때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장흥석 교수가 말하기를 세슘 137의 경우 다량의 낙진을 체내에 흡수하면 약물로도 제거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세슘 137이 상당량 체외로 배출되기도 하지만은 일부는 남아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말하기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 플루토늄에 대해서 인류가 아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플루토늄이 앞으로 계속 흘러나와서 지하수에 섞이게 될 때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시아의 그 경제 대국,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고요. 또 그다음에 세계 경제 3대 그 제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에서 멀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불안을 더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은행은 3.11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지난달에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의 이 삼중고 지진과 쓰나미와 원전 사고 이 삼중고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만들어지죠. 장비와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이런 부품이 공급하는 것이 제동이 걸리자 이 공급망이 차질이 지속되고 있자 아시아의 기업들이 또 부품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속도를 줄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이 지진 때문에 세계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품이 모자라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 G7 알죠? 선진국 그 7개국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열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으로 있는 이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것을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서 함께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경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계속 한 국가가 나빠지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 혹시 일본 대지진과 경제에 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야고보 5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다. 금과 은이 녹슬 것이다. 여러분 금과 은이 귀금속이 어떻게 녹습니까? 그것은 가치가 참 쓰레기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요즘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금과 은을 또 귀금속을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요새 금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뛰고 은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이 바로 마지막 말세의 큰 징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뒤친 격으로 사실은 이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사실 그냥 서프라임 그렇죠? 부동산 파탄 문제 때문에 생긴 이 경제 문제에 이젠 말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본 통화량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엄청난 부채에 엄청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 달러 가치가 정말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생긴 경제 문제는 이전 정말 회생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세계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통계들을 보면서 일본의 경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는 회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일본이 아닌 그런 일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뜻을 두지 말고 세상의 욕심의 뜻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썩지 않는 그런 보화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두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고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그 경제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 문제라든가 또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그 의견을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조금 더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 재난과 재해가 오면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이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는데 그 결과가 온 세상으로 파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경제가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파탄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징조일까요? 이것도 그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파탄,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잠깐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이죠.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는 유지시키고 있는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고 국가입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경제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더라. 예, 국가가 음행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국가가 타락한 교회와 손을 잡음으로써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여기서 상고는 멀천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맨, 회사들이에요. 경제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가 무너지는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경제가 무너지는데요. 그냥 경제가 장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한 자는 지나치게 부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엄청나게 가난해지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치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고 이 상고들을 지지하는 세력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하는 이로 인해서 말세의 경제를 통해서 다시 징조가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과 또 일본 대지진과 또 마지막에 있을 경제의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잘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요. 그 강병국 목사님, 그 경제 문제와 또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끝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짐승의 표의 환란의 그 중점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핍박이 옵니까? 먹는 일에 경제적인 핍박이 옵니다. 사고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이제 정말 마지막 환란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 이런 대지진이 있기 바로 전주에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서 일본인들을 위한 집회를 다 마치고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지진이 터졌습니다.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그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애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지를 보면서 제가 이러한 성경들이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올랐는데 그것은 히브리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보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흔들려야 할 것은 전부 다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들과 흔들리지 않을 자들만 영원히 남기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품성과 진리와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또 이 세상에 흔들려야 할 것은 전부 다 흔들려서 재난들 가운데서 흔들려서 재앙으로 흔들려서 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편 91장을 보면 거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제 방송을 마치시면 성경을 펴서 시편 91장을 꼭 읽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재앙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시편 91장의 그 약속은 이제 앞으로는 환란 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잠깐 더요. 이제 시간이 안 남았, 이제 다 됐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테크한 그런 뭐 부동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태우시고 다시 새 창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의인들을 거기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번에 이 대지진과 대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들었고요. 쓰나미, 그다음에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진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근의 소식을 보니까 그 원전을 시멘트로 다 막아서 그걸 덮어버린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방사능이 더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정말 이 방사능이 물로 가고 공기로 가고 온 지구를 돌고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재난에서 재앙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 일본 지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본 지진 때 일어났던 훈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로 씨, 74세 된 시로 씨와 그의 아내 키에 씨, 74세 됐는데요. 그 부부는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지진이 흔들리니까 그 남편이 해일이 오는구나 하고 순간 느꼈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해일이 온다 그러면서 부인의 손을 잡고 막 그 쓰나미가 밀어 닥칠 것을 직감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해일이 점점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는데 남편은 그 부인이 눈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아주 좀 뚱뚱하고 좀 비만증이 있었는데 그 환자인 부인, 그 맹인인 그 부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해안에서 1km 정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정말 타려는 순간에 검은 물살이 막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기와 조각과 돌 등과 그런 것들이 뒤섞인 바닷물이 막 몰려들자 이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부인을 막 부인이 물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꽉 부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막 앞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았고 또 그랬지만은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부인을 붙잡고 막 올라서 가까운 언덕에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 구급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은 부인의 손을 놓으면서 아 살았다라고 안심을 한 채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힘을 다해서 달려온 나머지 쇠약해져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내 키에 씨의 손목과 이렇게 팔뚝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나 부인을 꼭 붙잡아서 멍이 이렇게 팔에 시퍼렇게 그 짧은 시간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그 남편이 얘기하기를 해일이 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두려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잠깐 네.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우리가 한 가지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특별히 앞으로 7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재난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징조인데 이런 일곱 재앙이나 큰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죠. 원전사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말이죠. 7장이 내릴 때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7장이 온다고 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7장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이 내릴 때 그 재앙을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상에 있어서 그런 재료가 많으니까 주문하셔서 연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부인의 손에 이렇게 멍이 들었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서 손을 꺾지 않고 부인을 살렸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은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실화를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운 일과 또 그 죄에서 또 사망의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팔을 꼭 잡고 달리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어려운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한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워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사 뉴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은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